각각 성경 670면 역대하 11장 23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했던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10장에서부터 역대하 10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12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양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열왕기서에 비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밝은 시각에서 평가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남북으로 분열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르호보암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이 르호보암의 계속된 범죄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대규모의 침공을 다시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큰 재난, 전체 절체절명의 위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열왕기서에 비해서 역대기의 기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만으로 끝나질 않고 이 범죄와 심판의 과정 속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를 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심판의 강도가 당초 예정되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경감된 정도로 베풀어졌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기의 독특한 서술 방식은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되는 다른 모든 후대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다윗 왕권의 그 정당성과 정통성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단순히 신학적인 차원에서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능한 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다윗 왕권의 정당성, 신적인 정통성을 분명하게 입증하고자 하는 아주 뚜렷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특별한 기록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르호보암이 보여주었던 매우 특이한 신앙 이력과 인생의 역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을 함께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본문 11장 마지막 절과 바로 이어지고 있는 12장 1절에 매우 미묘한 대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3절 11장 23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또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의 길로 치달았다는 점을 단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게 행했던 것과 범죄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얼핏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대조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11장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그와 같은 이 두 구절 사이의 대조 관계는 오히려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라는 점으로 다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의 범주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서 지혜라는 말을 만나게 되면 늘 솔로몬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았던 그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는 이 두 지혜 사이에 원어를, 그 히브리어를 전혀 다른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지혜는 학함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지혜라는 것은 비인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11장 23절의 지혜, 즉 비인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일반은총적인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즉 머리가 좋다, 총명하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지능이 높다라는 이것을 포함해서 분별력이 있다, 남다른 분별력이 있다, 또는 어떤 반복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익숙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지혜는 이런 일반은총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그런 생물학적 지적 능력의 차원에서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어떤 두뇌 회전 속도가 빠르고 IQ가 높다라는 식의 그런 육신적인 지혜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경외지심을 함께 갖춘 지혜다. 한마디로 특별 은총적인 영적인 아주 뛰어난 슬기로움을 함께 갖추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신령하고 총체적이고도 거룩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한 겸손히 인정하는 지혜, 그래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무한하신 능력과 전능하심을 갖춘 하나님의 참 무한한 그 지혜, 그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영성을 갖춘 포괄적인 지혜, 그것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혜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역대하 1장 12절에서 솔로몬이 받았던 학함이라고 하는 지혜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쉽게 풀어줍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의 핵심을 듣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듣는 마음의 귀가 열려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지혜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르호보암의 지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를 포괄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반쪽짜리 지혜,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혜에 불과한 그저 머리가 좋고 남보다 지능이 좀 높고 뭔가 수단이 참 뛰어난 남다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이 분명히 솔로몬을 닮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의 한 부분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의 육신적이고도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을 꼭 닮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인류대학을 들어갈 만큼의 그런 지능지수를 갖고 있는 그 DNA를 르호보암은 그대로 닮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1장 23절은 그와 같은 르호보암의 지혜가 매우 제한적이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에 전혀 못 미치는 불완전한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압축적이고 간략한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한 하나의 행적을 이 11장 23절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르호보암이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굉장히 그 많은 아내를 뒀는데요, 이것이 복인지 환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많은 아내를 둔 탓에 또 많은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계 구도에서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생겼죠. 누구를 과연 다음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 늘 세상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권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이 후계 구도를 정할 때 반드시 피바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매우 미리 잘 예측하고 그런 일이 자기 대에서 또 자기 후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왕권이 아들인 아비아라는 인물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 아비아는 그 장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왕권이 계승된 후에 왕자들 사이에 아무런 권력 다툼으로 인한 소란이 없었던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버지 왕이 다음 아들에게, 많은 아들 중에 그래도 제일 잘나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아들에게 왕권을 승계하면서도 그 아들 사이에 아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은 보통 수완이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23절이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사전에 아들들이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비아를 제외한 왕권을 계승한 아비아를 제외한 모든 다른 아들들을 각 지방으로 분산시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아내들을 많이 구해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권력자들이 왕비를 또는 처첩을 많이 두는 것이 자신의 권세를 입증하는 중요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비록 이스라엘 왕권은 계승하지 못했지만 한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자로서 그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에 못지않는 그런 이제 위상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또 해주는 것은 물론이었죠.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세상적인 면에서 그가 매우 슬기롭고 정치적인 소환이 뛰어난 총명한 사람이라는 점을 간단하지만 매우 의미심장하게 2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르호보암이 별로 이렇게 투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그의 생애에서 완전한 배교를 했다거나 또는 신앙적인 변절을 끝까지 택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위기를 직면했을 때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타협점을 찾는 아주 그 지능적인 이 신앙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11장 4절 하반절 그리고 12장 6절이 보여준 것처럼 르호보암은 아주 절묘한 줄타기 신앙의 명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믿는 자로서 또 당당하게 나름대로 또 세상에서 밀리지 않게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아주 탁월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할 수 있는 어느 부분에서나 참으로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유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역대하 10장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적인 처신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을 계승해서 이제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그 통치 철학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강력한 강압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교활한 이 정치적 술수를 통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정치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역대하 10장은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대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과중한 부역에 시달렸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왕위가 다음 대로 계승되는 시점에서는 너무도 백성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칫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백성들의 불만과 고통이 가중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르호보암이 이제 등장하게 되자 지쳐있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아버지 때에서 있었던 그 모든 노역의 부담을 과중한 이 노동의 부담을 좀 이제는 경감시켜달라라는 요청을 간곡하게 르호보암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12장 13절 그리고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를 훨씬 능가하는 아주 강력한 절대 군주가 되겠다는 야심만만한 그 야망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애초부터 이와 같은 백성들의 간곡한 호소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로 대신들로부터 그런 자신의 숨겨진 본심과는 상반된 그런 충고를 듣게 됩니다. 즉 백성들의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안해서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간청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라는 직언을 듣게 되죠. 이때 이제 르호보암은 잠깐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의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또 정당한 의견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로들의 이 정당해 보이는 이 의견을 함부로 물리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 것을 즉시 간파한 르호보암은 매우 뛰어난 머리를 다시 굴려서 그 상황을 돌파하게 됩니다. 즉 정말 지능적인 르호보암의 지략이 바로 여기서 발휘되게 되는데 자신이 직접 그 원로들을 대면해서 그들과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 원로 대신들의 정당한 의견을 그냥 왕의 힘으로 왕의 권위로 묵살하고 거부하는 대신 자신은 일단 뒤로 빠지고 오히려 최고 권력자인 자신의 본심을 알아서 잘 헤아리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추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훨씬 더 많은 무리들 즉 세속적인 새로운 시대에 힘을 한번 이제 잡아보고 권력을 잡아서 힘을 한번 써보겠다 한번 출세를 해보겠다라고 야심만만한 그런 정치적 욕망을 가진 절대다수의 그 젊은 신흥 세력들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다투게 합니다. 그 안건을 그 현안을 시비 다투게 함으로써 결국 여론몰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늘날도 통치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 원조가 르호보암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수의 신흥 세력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자신의 원하는 의지를 그대로 집요하게 관철시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르호보암의 인간적인 지혜는 단기적으로는 얼마간의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장 11절로 12절 그리고 23절은 이런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온전치 못했던 그의 이 신앙과 삶,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회색주의적인 그의 신앙은 결국 궁극적으로 볼 때의 철저한 패배와 처절한 실패로 얼룩지게 됩니다. 항상 눈앞에 어른거리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과 그 이익에 휘둘리고 유혹되어 그것을 쫓다가 종국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복된 그런 일들마저 복된 삶의 조건들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로 통일되었던 나라가 다시 남북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당하게 됐고 솔로몬 때 이루었던 강대한 독립국가의 그 지위가 이제는 무기력한 약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비운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 전체는 이 모든 일의 과정과 결말들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영육간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그 하늘의 평강과 위로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우직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세속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 그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그 인간적인 그 욕망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는 위험한 줄타기 신앙을 계속해가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과 신앙의 결말 또한 르호보암이 당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불행의 씨앗으로 결판이 난 이 르호보암의 불완전한 지혜 그리고 그로 인한 타협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어중간한 이 신앙 행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못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누가 그것을 가르친 것일까? 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솔로몬이 애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받았던 그 거룩한 지혜의 핵심이요 요체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을 솔로몬 스스로가 이제 버리고 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 그래서 그처럼 간절히 구해서 받았던 그 거룩한 지혜의 요체였던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논인에 팽개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 번씩이나 환상 중에 또는 꿈으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야 너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그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아니라고 정당하게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마음의 귀를 닫아버렸다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로서 주위에 있는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지들이 그에게 전하는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권면에 그가 과연 이 귀가 열릴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이미 어떻게 진실한 그 영적 동지들의 충원에 귀가 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잘못된 그 전철 악한 신앙의 타락이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늘 지켜보고 있던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배워서 답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우리의 속담이 결코 우리만의 속담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이 두려운 사실, 잘못된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든지 유전될 수 있다, 그것이 잘못 계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신자로 그들의 본질적인 신분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신자된 지위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그 책임과 신자된 책임과 권리를 행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획득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죠. 미국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도 한국에 오면 그는 대한민국 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누릴 수가 없죠. 오직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받고 그 신분을 획득한 자만이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법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이 확정된 이후에 그 신분에 합당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법이라는 점을 먼저 우리는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다, 나를 미워하는 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일까? 이것은 결코 불신자의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파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신자된 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서 이것을 고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고의로 범한 죄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처럼 신자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 그 고범죄가 과연 어떤 죄일까?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노년에 지었던 바로 그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적을 해도 고칠 수 없는 죄, 고치지 않는 죄,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바로 이 나를 미워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오면 바로 이것이 신자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말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도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후한무치한, 그야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끄러움을 조금 더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양심이 완전히 이제 군살이 베겨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아무리 찔려도 느끼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상태를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서 3, 4대 이르기까지 갚는다는 것은 선대가 지은 죄의 그 결과, 그 죄책을 다음 세대, 대를 이어서 계대성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겠다, 징벌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그런 범죄를 다음 때,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까지도 계속 답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이 3, 4대라는 표현은 통시적인 개념이 아닌 공시적인 개념입니다. 선대의 죄가, 그 죄의 결과가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그런 죄책의 결과가 아니고 죄의 그 자체가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시대, 같은 세대,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들이 신앙의 선대, 신앙의 선배, 신앙의 가장이 잘못 가게 되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같은 시대와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도 한 3, 4대 함께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이제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 저, 그리고 우리 아들들 3대가 벌써 같이 살았습니다. 또 제 주위에는 일찍 손자를 봐가지고 4대까지 함께 사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경고하시는 이 오전의 말씀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가정의 신앙의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을 때, 그릇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 4대라는 표현이 표면적인 의미에서, 1차적 의미에서는 매우 두려운 경고이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벌이 아주 가혹하게 주어진다는 강력한 권고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이어지는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볼 때는 오히려 이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속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매우 은혜로운 약속이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 전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된 약속이요 권리와 그 책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면, 이 3, 4대까지 그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된다고 하신 경고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불순종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순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을 하려고 해도 믿는 자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4대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대 안에 결판을 낸다. 하나님이 아무리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해도 최소한 3, 4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꺾어서 회개하게 만드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약속의 이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되는 아비야와 아사와 여호사밧, 이 관계를 보면 비록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아들 손자 때에 가면, 그리고 증손자 때에 가면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가 아사 왕과 이제 여호사밧 왕인데, 이후에 그 유다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남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모든 이 그 왕들의 행적을 보면 한 번도 4대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최소한 3대 안에 끝납니다. 대부분 2대 안에 끝나고 조금 가면 3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이 말씀을 그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징벌의 어떤 그 한계를, 심판의 어떤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우리의 불순종을 이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은혜의 구심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르호보암이 비록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패배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 된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결코 그렇게 함께 실패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중단되거나 그것이 중지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의 개입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3, 4대까지만 그 안에 그 모든 불순종이 끝나도록 하시는 계속적인 역사적 개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궁극적인 결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승리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결국 얻게 될 궁극적인 영원한 복과 그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우리가 내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겁게 그분과 기쁘게 자원하는 동행함을 통해서 그 마지막 복에 이를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마치 가기 싫은데 계속 주인한테 지지를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주인의 뜻을 계속 거스리고 계속 두들겨 맞고 계속 쓸데없는 고생을 자초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삶의 이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그 최종 목적지, 복된 목적지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삶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 구체적인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3, 4대까지밖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간섭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남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순종하는 과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새롭게 작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 르호보암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선택, 또 솔로몬의 이 잘못된 선택이 그 자녀들에게 참 부정적인 그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전철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이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쫓아서 비록 그가 중대한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정말 진정한 메시아의 표상으로까지도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이 땅에서의 신앙과 삶의 여정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기쁘게 행하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크기를 더욱더 깊이 확인하고,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라도 불순종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 대해서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간섭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복된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크기가 한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못나고 연약하고 참 무지한 삶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불순종과 불충성도 결국 사대 안에 끝을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선대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모든 불순종의 내용들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끝을 내는 복된 자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와 같은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남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회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주어진 지혜로운 선택을, 주어진 믿음의 길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계속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